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율법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터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뭐 올바른 교회, 뭐 경신된 교회, 뭐 한국 교회, 뭐 나아갈 길, 뭐 이런 거 저기 뭐 큰 차원으로 얘기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게 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꼭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율법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재조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율법 문제로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라 그럴까요? 빈곤한 이해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관습적인 교회 활동들, 개인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율법 문제를 간간히 사실상 그동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것을 부족하죠.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황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책으로 써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율법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율법 무용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전혀 업셋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틴 로이 존스 그 유명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샤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법주의로 들리면은 복음을 바르게 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율법에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율법을 전할 때 율법 무용론자로 들리면은 그건 율법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그렇게 자의를 합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의 율법 무용론자는 물론 아니죠, 제가.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신약교인들께. 그렇처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죠. 동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또 이런 관습적인 이런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사실 교회로 따지면, 서구 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질에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몸에 익어 있어요. 율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유교 전통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헌금 얘기하고 십일조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십일조 자체를 그것을 악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십일조라는 것이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의 행위라 이거죠. 근데 그 율법적인 교회 행위는 율법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교적인 우리 문화 전통도 있어서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꼭 안 해야 되고 뭐 이러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유의 법, 그 로열 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접목시키지는 못해요. 그것으로 대치시키지 못하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어떤 데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모세를 믿는 것 같고 사실 모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모세 믿는 교회도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조금 다루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목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아스가 율법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을 첫째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보아스가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상한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갔다.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나 이렇게 친절 베푸십니까 하는 그 보아스의 그 룻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 구원의 한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표현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룻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압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공허한 삶이었다. 빈 삶이었다. 빈손으로 이제 베들레헴 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룻의 공허하고 빈 한 많은 삶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풍족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먹었고 충분히 먹었고 그것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등장한 때부터 룻의 인생이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기 시작했죠.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일꾼들이 기러오는 물도 마시라. 내가 가서 기러올 필요 없고, 또 볶은 곡식, 그 좋은 음식인데 그것을 줘서 그것을 받아 먹었고, 이제 일꾼들에게 또 굉장히 그 룻을 위해서 명령을 하죠.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하게 하라. 꾸짖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제 보아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라고.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꾸짖지 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해요. 같은 그 본문에 보면 15절과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어떤 조항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그네들, 외국인 나그네들은 이스라엘의 그 곡식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추수 하는 밭이 있으면 그 모퉁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퉁이까지 싹싹 잘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용이다 이거죠. 얼마나 좋은 무기입니까? 근데 이제 누대께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냥 꾸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아스는 첫째 포인트로서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이 가난한 루데께 이삭 주기를 허락을 했고,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보아스는 그 율법, 이삭 주기에 대한 그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잘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약속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율법에서 약속된 축복이,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재력이 있고 이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미 재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밭도 많고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을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과 은혜의 포인트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삭을 축제했고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면 되는데 그보다 더 나갔다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규정대로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쉬지 않고도 지킬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뭐 별다른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단순한 의무감에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뭐 11조든 건축헌금이든 뭐든 뭐 우리나라에 잔뜩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종류의 헌금을 하든지 간에, 그거 내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죠. 뭐 11조에서 10의 1을 딱 떼서 내가 바쳤다. 그러면 율법에 관한은 율법이 나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인 것이라 율법은 믿음이 없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외면적인 것이 그것이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것이 무슨 영역이냐면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조문의 영역이 아니라 법조문이 아닌 법조항이 아닌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미를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율법상에 뭐 다른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넘치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죠. 사실 그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룻을 뭐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뭐 이방에서 온 그 남노한 여자 뭐 가난한 사람 그 이삭 죽게 해라. 그걸로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들에게 희롱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죽게 하고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끌어내서 하라. 이거 다 엑스트라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또 율법의 연주항이 있어요. 곡식을 이렇게 베다가 이제 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거 하나 잊어버리고 한두 개 잊어버리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가면 생각하니까 또 가다가 생각하니까 곡식단은 거기 구퉁이에 놔뒀는데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네.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 잊어버렸으면 놔둬라. 가난한 자들 와서 갖게 하라.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상이었어요. 곡식단을 놔두고서 막 아예 포기하라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곡식단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뽑아줘요. 뽑아줘.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이방인 여자를 그 원래 그 남녀 이렇게 같이 자리 안 앉잖아요. 유대인 관습은.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 같이 밥 먹는데 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초대를 했어요. 와서 내가 먹는 음식 나눠 먹자.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음식을 볶은 곡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건 뭐 율법이 요구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넘어가는,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가는 친절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원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최대치를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영역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어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바라보았던 사랑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 지인들 위해서 내놨어요. 바로 이것이 신약 교인들에게 주어진 수준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론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 또 뭐 영상화해가지고 그것을 또 내면화해가지고 이것을 강론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마지막 선까지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서 그것을 무한대로 초월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모세법 아래에 살았지만 이미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새 언약 백성의 수준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훌륭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일종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형이에요. 보아스는 구약 성도의 모세법 아래 살았는데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면은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산상 설교의 수준을 우리가 알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랑의 극대치로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수준을 우리가 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 이전의 수준, 그러니까 모세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모세 율법을 신약 교회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에서는 보아스와 같이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한 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을 받고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할 우리들은 과연 어떤 수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든지 내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관습법이라든지 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기타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해부와 분석과 대안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는 모세를 삶의 멘토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최고 리더는 모세다 그러지 않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맨날 그 소리 했죠. 예수님 보고 네가 모세보다 더 높으냐 더 잘났느냐 그랬죠. 모세가 우리의 리더고 우리는 모세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걸 늘 내세웠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느냐 말이죠. 오셨으면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십계명의 기치를 들고서 신약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구약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신약의 자유의 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새 언약 백성의 노열법으로 올라가서 그 자유의 영역 안에서 사랑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삶에서 그 율법이 산상보훈의 삶으로 승화되고 전이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새언약 백성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새 창조니까 그것이 교회의 경신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그 시대가 온다 하고 계속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에 머물면은 넘치는 사랑의 목표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산상부원의 삶으로 옮겨가게 하는 게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게시판을 제대로 안 읽어요. 게시판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방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 예수가 주라 그러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수에 의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삶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규정 어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한 율법이지만 이때면 마지막에 그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묘하게 맨 마지막에 열 번째에 딱 거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마음을, 법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하려고 뭐 몇 번을 뭐 생각을 하고 그 가슴에 내 마음과 상상으로 비수를 꽂았다 할지라도 법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당신 마음에 그런 생각을 뭐 있으면 당신 살인죄야, 살인 뭐 미수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지 않아. 그런데 묘하게 십계명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탐심. 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신명기 보면 그게 뭔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 대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러나 신명기는 율법의 법규가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후에 시내산에서의 그 법규, 율법을, 모세법을 주신 이후에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법 안에는 율법 그 안에 조항에는 마음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게 화살표예요.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탐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열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계명들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한계선을 넘어가려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탕으로 깔려져 있을 때만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갈 수 있고 율법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화살표였고 예수님은 관역이었어요. 그래서 관역을 가르친 그 화살표는 관역에 꽂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것, 자신의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건 율법 무용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 잠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다, 거룩하다. 예, 거룩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레벨이 있고 순차가 있는 것이죠. 그레이드가 있는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의 보다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큰 목표에 닿을 때까지 이스라엘께 주셔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셨던 잠정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온 인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율법을 왜 주었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들 설명하죠. 예, 물론 율법에서 뭐가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 때문에 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죄도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에서 그 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죠. 그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단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에 안전이 있고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넣어두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가디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주 더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율법이 율법이 그 사람을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것으로서 정죄하셨고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두셨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거슬려서 죄를 짓죠.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죠. 양심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것이 영원법이고 거룩하고 뭐 계명도 거룩하고 뭐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신약교인들도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뭐 구태여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세를 계속 살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율법이 바라본 목표를 쳐다보고 그 목표가 이제 화살표가 관역에 꽂혔으면은 그 화살은 이제 잊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살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행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옛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바라던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연관성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이 폐지되고 어느 부분이 뭐니, 율법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의식법은 폐지가 됐지만은 도덕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에 나타난 도덕법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 안 죽어도 얼마나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신분과 생명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최고봉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 그죠? 예수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대속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바르게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누구, 오히려 모세에게 길을 주죠. 그것이 어떤 힌트를 내려요? 교회의 관습과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 속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느끼면, 예수 믿고 나서 자유라는 건 뭐 없어요. 매여있어. 아, 이것도 안 했구나. 저거 안 해. 그러면 그거 죄입니다. 뭐,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오고, 그거 안 하면 뭐, 심지어 뭐, 좋은 데 못 간다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뭐, 이렇게 하게 하니까, 중세기 때 사람들이 미신 많이 믿고 하던 사람들, 제가 뭐, 어진 백성들 뭘 알아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죠. 종교계획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뭐, 몇백 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 유지의 전통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종교계획 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캐드릭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면 의, 율법은 어떻게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행위로 인해서 구원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설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지? 캐독에서, 예, 율법 무용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더 좀 깊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일종의 타입 아닌 타입이 되어버렸어. 아니다, 우리도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가르친 그 계명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한다. 우리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부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삶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청사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한 세대가 한 개혁자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해요. 충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다 얘기를, 모세의 계명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우리 그 조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하고 율법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사람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돌아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인 피니라. 시내산은 모세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내산은 웅장하고 장엄한 산이지만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어요. 거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곳이죠. 예? 짐승이라도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옛 언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법의 분위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새 언약은 뭔가? 새 언약은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모세가 있었던 그 산이 아니라, 그죠?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의 하나님과 온전케 하는 의인의 영들과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계신 곳이라 이거죠. 그렇게 다르다 이거죠. 신의 산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흑암과 내성이 울렸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산상동원이 울렸던 갈릴리의 그 언덕산의 정상에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고 야성애가 만발하고 지적인 새들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안식처였죠. 평화의 장소였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는 숭고한 그런 새 삶의 모습이 그려진 새 시대의 땅이라는 겁니다.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기면은 이런 형벌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유지되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머금은 말씀들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옮겨졌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시내산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그 사람들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앞으로 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 첫 단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베이비 때의 삶, 인펀트 때의 삶을 광야에서 걸음마 하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갈 수 없는 거라고죠. 룻의 마지막 포인트, 구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 개종자였습니다.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제사와 기업 혹은 유업 분배 그다음에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유대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해졌어요. 그러나 룻은 이러한 특혜를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개종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받는 거 뭐 그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원래. 더구나 보아스가 율법에 명시한 규정 이상으로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루스는 우리들이 받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 과거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다는 것을 이게 상기시켜요. 루시 과거 자기가 모압 여자였고 모압 땅에서 살았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곳에 있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와서 받는 은혜를 참 감격해 했듯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그들의 현재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바깥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너희들도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큰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 그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는 복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와서 십자가의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럼 이제 당장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부자였지. 얼마나 재산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복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쳤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딴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이에요.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모세가 오기 훨씬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서 그것을 믿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복이 내려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로 땡겨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대속주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께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그 프로그램이 성취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것이거든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언약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했냐? 지금은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미쳤다.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까워졌다. 하는 형제가 됐다. 그죠? 모세를 위해서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만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만한 자는 루스의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방인이여기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절을 베푸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대체로 뭐 자기를 믿죠. 자기를 믿어요. 뭐 자기 뭐 잘난 걸 믿든지 뭐 지식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뭐 사회적인 신분을 믿든지 자기를 믿어요. 루처럼 자신을 낮추고 우상신과 세속 풍습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감탄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누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약속된 구주로 믿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우리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했다면은, 그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이 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켰어야 할 율법을 다 지키셨죠.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는데, 뭐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만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듣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너무나 율법적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아, 예수께 베이비 지저스로 오셨다. 그 뭐 마구간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고 마리아 얘기 나오고 뭐 동방박사 얘기 나오고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매 듣잖아요. 매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왜 베이비로 오시는 게 이런 걸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베이비 지저스로 오셨어요? 아, 그냥 십자가에 가서 대속죄가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그냥 아 그럼 어른으로 오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뭐 베이비를 지어서 이렇게 에덴에서 이렇게 전매기시고 이래가지고 길렀어요. 아담을 아담 창조하시듯이 그냥 흙으로 비춰서 어른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그 어른이 나타나서 십자에 가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왜 베이비부터 와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이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 아래 두고 저주 아래 두었으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그래야만 구속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죄인이 만일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십자가에 갈 수 없죠. 그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이비 때부터 모든 인간처럼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광야 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태인들부터 시험을 받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대속주의 자격을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에 대한 요구하는 형벌을 또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벌을 받아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 프로그램에 봐요. 이것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값없이 받는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앞에 내가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한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즉시 거기 뭐 교회 좀 다녀보십시오. 뭐 회개 좀 하십시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어떻게 구원했어요?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대로 일어섰죠. 금방 나왔어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즉각적이었어요. 그 사람 뭐 너 말이 나쁜 짓 많이 했지.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중에 하셨어요. 나이 만나가 다시 죄 짓고 그러지 말라.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그런 원더풀한 구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변화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다. 뭐 당장 내가 뭐 38년 된 환자가 뭘 어떻게 도덕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저 사람 빚 갚아야 될 텐데,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게 하시죠. 나는 이방 죄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